그러면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서브컬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는 방송 임신의 프리토킹 라디오 융프라. 네, 오늘 언더테일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신의 프리토킹 라디오.
사람들과 다양한 서브컬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는 방송 융신의 프리토킹 라디오 융프라의 진행자 융신입니다. 이 방송을 편집해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는 시간은 2016년 3월 1일 3.1절입니다. 1919년에 일어났었던 3.1운동을 기리는 국경일이며 공식적으로 휴무일이기도 한 그런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3월 1일이 쉬는 날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학교를 시작하시는 대학생, 중등학생, 초등학생까지 전부 다 3월 2일 날 학기를 시작한다라는 일종의 당연한 현상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당연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3월 1일의 존재가 어쩌면 과거에는 당연하지 않았던 수많은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해보는 날입니다. 댓글을 읽고 오늘의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월 20일 날 덕밍아웃의 덕후라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저는 일본 직구를 많이 합니다. 이제 2년 가까이 돼가는데 언급해주신 아미아미에서 하고 있고 작년엔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택배가 왔었지요. 주로 피규어와 건프라 관련 상품들이고요. 수입의 주요 아이템은 걸즈앤 판처, 퍼스트 건담 쪽입니다. 소니코와 에바의 아스카, 하츠네 미쿠, 푸른 강철의 아르페지오의 타카오에도 잠깐 손을 댔지만 적당히 빠져나왔죠. 건프라 탑도 조금 쌓여있고요. 제가 넨드로이드와 러브라이브, 페이트의 세이버에 빠지지 않은 게 정말 다행입니다. 이 작품들은 워낙 피규어 퀄리티도 좋고 제품들도 워낙 많이 나와서 중독성이 상당히 강하고 정말 지갑을 털어나가는 귀신들인 것 같습니다. 후덜덜. 이어서 댓글로 덕밍아웃이 만들어지는 곳이자 개인적인 힐링이 되고 있는 제 책상과 장식장 공간입니다. 라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서 건프라만 있는 장식장이 하나 더 있고요. 고된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녀석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흐뭇해집니다. 아, 그리고 융식님이 말씀하신 샤이닝 시리즈 피규어는 저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벨벳이라는 해적 캐릭터인데 뭔 작품인진 모르지만 보자마자 꽂혀서 그만 사버렸네요. 점점. 샤이닝 시리즈의 피규어가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높고 몇몇 제품들은 상하에 탈착이 됩니다. 정말 믿고 살 수 있는 토니 일러스트의 피규어들이죠. 그리고 최근 손목 건강을 위해 헤스티아! 가슴 마우스 패드를 샀는데 정말 손목이 편하더군요. 역시 자유로운 헤스티아 여신님이었습니다. 응? 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팟빵 게시판을 통해서 댓글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 덕후라님의 개인 방에 네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피규어를 사 모으신다라는 얘기를 알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까지 사 모으셨는가를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정말 상당히 얼핏 봐도 고가의 물건으로 보이는 물건도 보이고 상당히 열심히 모으신 것 같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월 21일 날 페리칸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팟빵으로 댓글 남기는 것은 처음이네요. 전에 트위터로 Fall Out Boy의 노래 제목을 문의드렸었는데 그때 이야기했던 내용이 방송에 나와서 신기했습니다. 뭔가 방송에서 저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 신선하고 들뜨는 기분이 들게 하네요. 앞으로도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저도 일본에서 물건 구매를 가끔씩 합니다. 다행히 피규어나 굿즈 수집에는 큰 욕심이 없는데 단 한 가지 저를 발목을 잡는 것은 바로 동인지입니다. 좋아하는 동인 작가님들의 책 샘플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심장이 뛰고 저걸 못 사면 분하고 억울해서 배가 아파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크크크. 가끔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장르의 동인지라도 발견하면 정말 눈이 뒤집히곤 하죠. 그 지출도 상당해서 가끔 이제는 내가 못 살 책이라면 차라리 이 세상에 나오지 말아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다크한 생각도 합니다. 후후후. 유유유. 아, 저도 추천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요즘 방영하는 애니메이션 아인의 오프닝 밤에는 잠 들 수 있을까? 듣고 싶네요. 요즘 이 애니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아, 요즘 네, 페이카님 댓글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OST 특집을 한 이후로부터 이렇게 음악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트위터나 최대한 네, 읽어드릴 수 있는 댓글은 열심히 읽고 있으니까 이 방송도 꼭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타님께서 2월 21일 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방송 잘 들었습니다. 저는 주로 책을 잘 구입하는 편이라 몰랐는데 피규어나 굿즈 구매하시는 분들의 피눈물 나는 고생기를 이번에 알았네요. 정말 세계 경제대국 2위인 일본에서 비자가 안 된다는 정보는 충격이네요. 이래서 애나 떨어졌을 때 다들 덕질하러 일본 가는 친구들이 이해가 갑니다. 하하하.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월간 라노베도 들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이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뭐 피눈물... 아이 뭐 피눈물까지야 되겠습니까? 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덕질 취미 생활이니까 좀 불편할 감수하더라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비자가 안 된다고는 했지만 인터넷 거래상에서의 문제가 좀 더 크고 또 현지에서는 또 그럭저럭 받아줍니다. 근데 현찰을 하는 편이 좋아요. 일본에서 여행하실 때 뭐 엄청 규모가 있는 회사만 가게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 현찰도 좀 있는 게 좋긴 합니다. 환전 수수료도 제법 많이 나가고요. 카드는. 보타님 댓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크라이시스님께서 2월 22일 날 네, 여기는 저도 재밌게 봤던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일상물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네, 여기는 무언가 다른 느낌을 받은 작품입니다. 캐릭터들은 비슷한 것이 없으며 각자 복합적으로 개성이 있고 행동이나 감정의 표현도 모두 그 캐릭터에 어울리고 잘 살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그냥 하렘물이 아닌 수작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마지막 부분에서는 좀 실망을 했습니다. 전 뭐든지 관대하게 보는 타입이라서 융식님처럼 크게 실망하지는 않았지만 다름 아니라 이때까지의 모두가 성장하고 관계를 형성한 그런 모든 인간관계를 박살내는 걸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거든요. 분명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끝낼 수도 있었을 텐데 작가가 끝내지 말아야 할 엔딩을 끝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로 옆에 방송인 후라이에서도 내 여기는 좋고 훌륭한 애니라고 평가하셨지만 이 엔딩에 대해서만큼은 혹평을 했었습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아 제가 뭐 아니 뭐 크게 실망을 아 저도 관대한 편입니다. 네 저 막 재미없다고 야 이 개 뭐 야 이 쓰레기 뭐 이런 거 안 말하잖아요. 아 크게 실망을 한 것처럼 보였나요? 아 사실 또 생각해보면 내역이라는 작품 자체가 제가 학창시절부터 1권이 나오자마자 한 권씩 사모은 책이라서 매권 나올 때마다 재밌게 읽었었던 라이트 노벨 중에 하나거든요. 또 그만큼 애정이 있었다 보니까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너 크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잖아요. 애정이 있으니까 까는 거고 또 이 낙수효과, 낙차효과라고 할지 그동안 좋게 봤던 부분들에 비해 결말이 많이 아쉬웠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크라이시스님도 후라이 방송 들으시는 것 같은데 네, 여기 편도 들으셨나 보네요. 후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완결이 난 애니메이션들을 리뷰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번에 월간 라노베에서 네, 여기를 선정했을 때는 최대한 애니메이션 쪽은 언급하지 않고 라이트 노벨에 근거한 리뷰를 하자라고 좀 의식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토라도라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던 것에 비해서 내 여기에서는 일부러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일절 안 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 기인하죠. 실제로 뭐 애니메이션과 관련해서 얘기해볼 만한 거란 건 뭐 1기가 분기가 생기죠. 뭐 트루 엔딩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기 연출을 했다던가 1기도 그렇고 2기도 그렇고 1쿨레 못 끝내서 추가 방영을 빈번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또 라이트 노벨 기준의 그 출판사 에피소드를 애니메이션화 방영할 때쯤에는 비슷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전격문고에서 발생하는 바람에 급하게 내용을 바꿨다. 뭐 급한 건 아니겠죠. 뭐 애니메이션 쪽으로 이야기를 바꿨다. 이런 부분도 애니메이션과 관련돼서는 할 거리가 많이 있었죠. 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뭐 좀 검색해보시고 뭐 알아보시고 하시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보타님께서 2월 23일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방송 잘 들었습니다. 저도 내역이는 초반에 큐스케와 아버지가 싸우고 갈등이 해소되는 부분까지만 보고 안 봤었지요. 안 보셨군요. 그래도 후라이나 위키 쪽에서 진행 상황이나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말이죠. 작가가 작품마다 같은 패턴으로 글을 쓰는 것도 작가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같은 패턴이더라도 다른 재미를 줄 수 있어야 하는 게 작가의 의무이자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역이 작가는 안전한 노선을 선택, 뭐 로사님이 말한 대로 독자들에게 분노를 표출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작가로서의 수명이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네요. 레지는 최근 여성분들의 인터뷰 사진을 만화 썸네일로 무단 교체해서 욕을 먹었었죠. 그라비아 화보를 연상시키는 앵글과 포즈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는 작가들을 작가가 아닌 이쁘고 잘생겼는데 웹툰도 잘 그리는 사람 이렇게 표현돼서 소비되는 것이 느껴져서 기분이 별로였습니다. 레진이 잘한 점은 칭찬받아야죠. 하지만 비난이 아닌 비판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근과 책찍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현명하고 좋은 소비자이니까요. 비판 아닌 칭찬과 과도한 빠질은 당사자들을 호구로 만들 뿐더러 칭찬받는 사람이나 회사도 망가뜨리는 겁니다. 다음 방송도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백수 생활하다가 취준생의 길로 점점점 크흡 먼저 경험한 자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뭐 그쵸? 다 맞는 말씀 해주셨어요. 약간 저는 제 라이트 노벨 뿐만 아니라 이 작가분들을 보는 약간 일종의 가치관, 견지가 좀 있어서 좀 작가들이 능력, 그리고 또 그만한 능력이 있을 때 새로운 도전의식 이런 것들을 좀 갖길 바라는 편이거든요. 작가의 프로페셔널함을 좀 기대하는 편이에요. 인격적인 부분이나 뭐 작품에 대하는 방식이라던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내역이 이후에 나왔던 차기작이 뭐 기존의 그런 발전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크게 보이지 않고 답습하고 있다라는 좀 인상이 강해서 저는 좀 실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작가 자체가 이야기를 재밌게 쓰거나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그리는 능력이 있던 작가라서 차기작도 어느 정도 수준의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역이만으로도 상당히 오래 연재를 하신 분이잖아요. 라이트 노벨이 사실 이 정도의 인기작을 낸 경력 그리고 이걸 내는 과정에서의 연재 경력 이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왠지 그래도 이 작가 내역이만큼의 히트작은 못 내도 전격문고에서 그냥 작품 더 마저 내고 레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 잘 몰랐네요. 사실 레진 쪽을 제가 별로 관심을 갖고 보는 편은 아니고 몇 가지 좋아하는 만화만 몇 개 이렇게 챙겨보는 편이어서 그쪽 관련 정보나 그런 걸 별로 볼 일이 없었는데 심지어 레진 사이트 자체가 이렇게 별로 커뮤니티적 친화성이 떨어지잖아요. 정말 만화만 보고 띡 나와야 되는 구성이어서 뭐 이런 사건도 있었구나라는 걸 포타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팟빵 댓글이고요. 제가 또 댓글란에다가도 이렇게 올려놨는데 융신의 프리토킹 라디오가 이제 1월, 2월 그리고 또 12월 뭐 요 겨울방학 기간에 좀 방송을 많이 올렸습니다. 뭐 저 스스로 뭔가 좀 도전해보고 싶었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충족시키느라 바빴던 것도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월간 라노베라던가 아이플레이 인터뷰한 거라던가 휴이님이랑 게스트와 함께 댓글 피드백을 읽는다던가 뭐 몇 가지 기획했던 걸 좀 다 소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방송이 좀 타이트하게 뭐 저 자신도 좀 열심히 올렸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또 이제 취준생이라고도 말씀드렸고 뭐 현실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방송이 이렇게 올라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방송도 좀 비정기적으로 올라가게 될 예정인데 이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이 방송을 시즌1 방송이 옛날에 아이블로그라는 서버를 사용했던 때의 시즌1 방송이 다 날아가면서 지금 현재 시즌1 방송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팟캐스트 서버를 테일즈샵 서버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좀 방송 업로드가 한꺼번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지게 할 생각인데 차차 제가 편집 다시 해서 다시 듣기 편리하게 만들어서 시즌1 방송도 한두 편씩 올려보낼 생각입니다. 시즌1 방송을 안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방송 들으시면서 아 이런 방송도 했었구나 네,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도 겨울방학 때부터 시즌1 방송들을 틈틈이 듣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도 있고 완전 민망한 것도 엄청 많더라고요. 막 진행도 이상하고 막 뭐 제대로 하는 개그하고 편집은 또 이상하고 막 그런 건 안 올려야지. 뭐 좀 그랬습니다. 아, 창피하게 시리 막 이런 좀 그런 느낌도 좀 있었는데 뭐 그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 네이버 쪽에도 댓글이 제법 들렸습니다. 일단 그 제가 블로그에다가도 방송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46화 그 굿즈 구매를 위한 덕후들의 해외 직구 안내서 편에서 마구님께서 관심 있는 찰나였는데 즐겁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네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이어서 마구님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네. 47화 월간 라노베 2월호에서 라이트노벨 레타는 언제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흥미깊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도 한번 끼어보고 싶긴 하네요. 크크크. 서브컬처 전반으로도 두루 관심이 있지만 특히 라이트노벨은 주력으로 깊게 파본 경험이 있어서 몇 가지 의견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눈에 밟히는 건 개인 생각 차이로 생각해야 되겠죠?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트노벨을 이렇게 좋아하신다고 하시니까 사실 월간 라노베는 지금 녹음을 스카이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한번 맞추고 이제 일정만 맞춰주시고 주제만 공유한다면 마구님도 함께 방송해주시면 저도 재밌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월 28일 날 제가 이거를 막타로 쓰신 이름인 것 같아요. 살짝 구성이 그런 것 같은데 뭐 러자당? 러자당이네요? 알파벳이 있길래 뭔가 쳐보니까 러자당 1234님 아직 내 여기는 살아있습니다. 생존자 발견 다시 수색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뭔가 아주 청산뉴스로 댓글 달아주셨는데 내 여기 팬이신가봐요. 관련 글 자체가 있다라는 거 사실 자체를 되게 기뻐하시면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저희 융프라는 팟빵 뭐 아이튠즈 팟캐스트 등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 해당 방송 들으신 곳 댓글란에 피드백 남겨주시거나 네이버 이메일,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양한 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지만 소중한 의견이 저한테 큰 응원이 되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한 원하시는 내용이 주제 혹은 함께 방송을 해보고 싶다 이런 의견 또한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팟빵으로 방송 들어주시는 분이 있으시면 별점 주기, 뭐 좋아요 버튼, 다운로드 이런 거 좀 많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제가 방송하는 데 있어서 또 추가 청취자분들도 유입되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되게 많이 받게 됩니다. 저희 융신의 프리토킹 라디오 융프라는 모바일 플랫폼 게임회사 테일즈샵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할 생각인데요. 원래는 오늘 방송 주제와 관련된 음악을 틀을 생각이 좀 있었는데 요즘 방송 신청곡이 좀 많아요. 제가 못 들어드린 게 좀 많이 있어서 하나씩 먼저 우선적으로 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신청곡의 신청자는 제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휘인님입니다. 휘인님께서 일전에 OST 특집 때 소개를 했었던 아시안 쿵푸 제네레이션이 소개해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굉장히 음악도 좋고 오프닝으로 나왔을 때 영상과도 되게 잘 어울립니다. 저도 보고 있는 애니메이션이라서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음악이었는데 때마침 휘인님께서 신청곡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휘인님께서 융프라의 청취자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신청곡 들으시면서 융신의 프리토킹 라디오 생각해보니까 20분이 넘게 오프닝을 녹음하고 있네요. 오늘 댓글을 읽을 게 좀 많아서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오프닝으로 틀어드리는 것은 아시안 쿵푸 제네레이션의 음악인 리인데 이게 작가 본인이 이 밴드의 팬이라고 하네요. 또 노래 자체가 나만이 없는 거리의 내용과 매우 유사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음악 나만이 없는 거리 오프닝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신의 프리토킹 라디오. 방송은 테일즈샵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융프라 화제의 인디게임 2015년도 막바지에 굉장한 화제몰이를 했었던 언더테일 게임에 대해서 저희 방송에 자주 참여해주고 계신 루뱅크님과 오소리님과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스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스트 오소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책 따라 맞따라 이후 오랜만에 뵙는데 방송 잘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게스트인 루뱅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크게 얘기해 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네,
발성이 뭐 경자 컨셉도 아니고 크게 얘기해 주셔야지 제가 나중에 편집할 때 편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스튜디오가 아닌 곳에서는 제가 이런 거 까다롭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루뱅크님과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자 이제 오랜만에 얘기를 나누는 거니까 근황에 대해서 여쭤보면 루뱅크님은 뭐 어떻게 지내셨나요, 최근에?
평범하게 그냥 딱히 큰 사건 사고 없이는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너무 평범.
아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드디어 사수를 접었습니다.
와.
아 뭘?
부하기를 올려라.
그게 뭐예요?
하스톤 하스톤.
아그 블리자드 카드 게임인데.
아, 그 돌게임이라고 부르는
네, 거죠. 네. 루뱅크 씨가 할 얘기 없으면 제 방송에서 근황 오기는 드럽게 자주 오면서 와갖고 맨날 할 게 없으니까 맨날 하스스톤 얘기만 하갖고
근데
제가
근데 진짜 하스스톤밖에
약간 아니죠? 제가 기믹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아, 또 맨날 하스스톤 얘기한다고. 아, 누구나 하스스톤 안 하나? 하스세.
뭐지? 뭐 저는 하스스톤을 안 하지만 주변 사람들 말 들어보면 그냥 운빨 뭐
그러니까 장학성 멘트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서 얼마나 할 게 없으면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그래서 그걸 안 하니까 할 게 갑자기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
그래서 요즘에 스파 스트리트 파이터 5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하고 스컬걸즈 격투 게임 그것도 좀 하고 격겜 위주로 좀 많이 하고
격겜이라
이제 격겜으로 눈을 돌렸군요.
예.
그리고 네 모솔이님은 되게 오랜만인데 잘 지내셨습니까?
예, 뭐 그 학업도 병행하고 글도 계속 쓰다 보니까 아마 전에 책다람만 따라 나왔을 때가 1권 발매 직후였을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는 이제, 2권 발매
직후. 예, 마리얼 레트리 2권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예. 이 오랜만이라고 했는데 이게 한 권이 나오는 텀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긴 했지만
지금 바깥에 왜 큰 벤이 한 대가
아니 뭐 제가 지금 뭐 조언이라 이래요.
아니 농담인데
아, 뭐 빨갱이 기믹이 있는 그 온라인에서 빨갱이 기믹이 있긴 합니다만 아, 전 굉장히 사상적으로 클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여하튼 뭐 2권 쓰고 최근에는 3권 쓰고 있고요. 뭐 학교에서도 이제 저도 졸업해야 하고 이제 또 취직해서 이제 살 길을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바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다들 평소 근황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덕질이 아닌 자신들의 근황들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바로 게임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아니 뭐 덕질 근황이라 해도
덕질 근황 해도
그뭐 보통 다들 덕질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그냥 딱 트위터 들어가서 뭐 요즘 유행하는지 있나 하고 뭐 영상이나 그림 보고 오 이쁘다 혹은 오 재밌다 하고 그냥 어 하고 뭐 있다가 신작 애니 뭐 있지 하고 보고
그쵸.
그냥 그쵸. 그러다가 그냥 자고 그게 덕질이잖아요. 뭐
그냥 데레스테 그냥 뭐 RP 차면 그냥 켜서 하고 그냥
뭐 가차 돌리고 아 망했네 하고 이제 인생 그런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은 덕후들의 참된 인생을 논하는 용식의 프리토킹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고품격이에요, 고품격이.
고품격이에요. 고품격 인생 문화학이 방송. 네.
오래전, 인간과 괴물, 두 종족이 지구를 통치했다. 어느 날, 두 종족 간의 전쟁이 발발했다. 길고 긴 싸움 끝에 인간은 승리했다. 그들은 마법 주문을 이용하여 괴물들을 땅속에 봉인했다. 많은 시간이 흐른 뒤 에보스탄 2010X년 전설에 따르면 산에 오른 이는 절대 돌아오지 못한다고 한다. 그리고 한 아이가 그 산에 올라 지하로 그 어느 곳보다 깊은 지하로 내려가게 됐다.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이다.
그래서 오늘은 언더테일이라는 게임이 이제 최근에 뭐 트위터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트위터뿐만 아니라 여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많이 되고 있죠.
네,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BJ들도 많이 플레이를 했고 뭐 해외에서는 유튜버라는 분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큰데 유튜버들이 게임 플레이 실황을 많이 올리면서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접한 굉장히 그런 게임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언더테일이라는 게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프로필을 말씀드리면 이제 각본 프로그래밍 작곡 같은 걸
토비 폭스. 예. 예, 아주 게임 내에서도 트리비아로 종종 등장하는 이 토비 아저씨가.
짜증나는 개 예. 아저씨.
예, 주차장 차고에서 만들었다고 해요. 친구 차고에서. 아. 예, 친구 차고에서 약 4년이었나요? 4년에 걸쳐서 개발한.
아니요, 3년 정도.
3년? 네. 3년? 3년에 걸쳐서 제작한 게임으로서 $9.99,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10,000원 전후 정도의 가격으로.
10,000원 정도.
네, 스팀에서도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인디 게임입니다. 이게 게임 메이커라고 했나? 게임 메이커라는 약간 우리들이 쯔꾸르르 같은 형식의 게임 툴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뭐 기존의 게임이라는 문화를 소비해 본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공감하거나 예, 충격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집어넣은
근데
게임이죠.
이런 이 게임 메이커 엔진 사용해서 만든 게임 중에서 유명한 것도 생각보다 많아요.
일단은 UI가 굉장히 그 익숙해요. 그런 틀을 써서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그 자체 UI를 써서 만든 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익숙하고 옛날에 플레이해보던 그 레트로 게임들과 그쵸. 이렇게 비슷한 향기가 나는 거는 일단 진입장벽이 낮다면 낮을 수도 있고 또 다시 말하자면 진부 첫 인상은 진부하다고도 할 수 있죠.
그쵸. 예. 딱 처음 인상은 그냥 아 정말 인디가 만든 그 8비트 도트가 아 그림 참 별로 못 그린 약간 그런 인상이 좀
있긴 싼맛
네. 일단 주인공이 남잔지 여잔지도 잘 모르겠고
예, 예. 이게 뭐지 싶은 느낌에 그냥 어차피 예쁜 걸 기대하는 건 아니고 딱 처음부터 아 이건 스토리로 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게임성과
좀 막 옛날 레트로 게임 느낌도 많이 나니까
그쵸 오히려 막 뭐지 그 한정된 그래픽이기 때문에 상상할 여지가 더 많은 것도 있겠죠.
예.
일단 언더테일이라는 게임의 기본 첫 줄거리가 어떤 건지 혹시 루벤크님 간단하게 소개시켜줄 수 있나요?
왜 줄거리를 왜 저한테 소개하는 거죠?
아 아직 성장하지 못했습니까?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도?
야, 네 줄거리는 저는 소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당당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소리님 그 게임 간단하게 처음 시작했을 때 나오는 줄거리 네, 시노시스라고 할 수 있는 예, 부분이 예. 어떤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그 뭐 간단하게 흔한 RPG 세계관이랑 비슷한 그 인트로가 시작합니다. 뭐 오래전에 그 이 세계관에 괴물들과 인간이 서로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쵸.
이제 서로 간에 전쟁이 발발을 해 가지고 괴물들은 패배하고 인간이 승리해서 인간이 괴물을 이제 그 지저에 봉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하사가.
예. 근데 그 지하로 통하는 그 문이랄까 구멍이 있습니다. 그게 그 작중에 나오는 에버산 그 뭐 흔히 에버산이라고도 말하는
부산
예, 그 에버산으로 들어가서 근데 거기 그 에버산이 이제 세월이 너무 많이 흐른 탓인지 이제 인간들한테는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금기시 되는 장소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여기서 그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그 이렇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에버산에 들어갔다가 이 또 그 구멍을 통해서 이 지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언더그라운드로 떨어졌는데 이제 그 떨어진 장소에 이제 노란 꽃이 피어 있고 그러면서 이 지하 세계를 탐험하게 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게임 이름도 간단하잖아요. 언더테일.
언더테일. 예,
언더의 이야기.
예, 아랫마을 이야기죠.
예, 그런 느낌이라서 말 그대로 제목 자체가 상징하는 지저 혹은 지하로 떨어진 주인공이 거기서 겪게 되는 이야기라는 플롯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게임 자체가 진행이 되는데, 먼저 각자 여쭤보고 싶어요. 뭐, 먼저, 루뱅크님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을 접하게 된 계기? 어떻게 접하게 됐는지?
저는 이 게임이 킥스타터를 받았잖아요.
펀딩을
그때부터 했었죠. 알았거든요. 그때 데모를 한번 하고, 데모를 딱 플레이하니까, 아, 이 게임은 내 인생 게임이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바로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다리다가 그래서 이제 딱 나온 다음에 이제 했죠.
아 그럼 후원을 하셨나요?
아니 후원은 안 했어요.
아
그때 학생이어서.
아 그렇죠. 사실 데모 버전을 플레이한 것 자체에 의미를 준 거죠. 네.
아 그런데 저는 굉장히 나중에 아쉬웠던 게 이 게임을 하시다 보면은 작중 나오는 괴물들 그러니까 몬스터 중 일부가 그 킥스타터 그쵸. 후원을 받았을 때 그 후원자의
아이디어나
아니면 후원자가 원하는 캐릭터를 몇 개 넣어주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그 중에서 뭐 인기가 있는 애도 있고 인기가 없는 애도 있긴 한데 이게 나중에 그 뭐지 게임을 즐겁게 하고 났으니까 아 킥스타터로 해가지고 내가 이 세계관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저는 그 킥스타터 때는 몰랐거든요. 이 게임이 있다는 걸. 그게 좀.
저도 소셜 펀딩 하는 것 자체는 뭐, 잘 몰랐고, 나중에 펀딩이 다 되고 난 다음에만 알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쉬운데, 그 소셜 펀딩 해갖고 캐릭터 만들었잖아요. 츤데레 플라잉이라던가. 아. 응, 딱히 너를 위한 게 아니니까, 뭐, 예. 뭐. 도장을 찍어낸 듯한 캐릭터 하나 있고, 뭐.
예, 근데 뭐 대체로 이 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제작된 캐릭터들은 이제 전체 스토리에 그렇게 큰 관계가 없는.
영향은 없는.
그냥 지나가는 그 몬스터 1, 2로 그런.
그래도 나름 걔네들 다 하나하나 자비로 싸우려면 되게 고생해야 돼요. 아, 어떻게 얘는 자비를 해줘야 되는 거지?
정말 힘들어요.
나름 고민 많이 해야 돼서. 그런 부분들이 됐고. 그러면은, 오소리님 같은 경우에는 게임 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학교, 만화 동아리의 그 단체 카톡방에서 자꾸 이 언더테일이 갓게임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흔히 그렇게 갓게임이란 말을 자주 쓰는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정말 굉장히 엄격한 친구들인데 계속 갓겜 그래서 얼마나 갓겜이길래 이렇게 노래를 부르나 해서 한번 해봤는데 역시 갓게임이 맞았습니다.
그렇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식 주워듣는 건 빨리빨리 주워듣는 편인데 키스타터 모집한 거 단 다음에 다 성공했다더라 라고 했을 때 알아서 뭐 게임이 나와서 실제로도 잘 됐고 또 인디게임 전문 리뷰하시는 분들이 이거 한국어판 나오기도 전에 리뷰를 좀 한 거를 어디서 들어갔고 최대한 내 탓 안 하면서 리뷰하려니까 너무 짜증난다고 화내는 걸 들으면서 좋은 작품인가 보다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한글판이 딱 나오고 자연스럽게 또 국내에 엄청 많이 알려지더라고요. 뭐 그런 걸 지켜만 보고 있다가 얼마 전에 오소희님이랑 같이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고기
네 이렇게 이 게임이 참 재밌다라는 걸 이렇게 열심히 설파를 해주길래 아 해봐야겠구나 그때 생각이 들어서 게임 자체를 접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게임을 시작하게 된 계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오소희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예,
좋은 게임이에요. 네, 언더테일은
네, 되게 재밌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언더테일 게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천천히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게임의 구성? 게임성?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예. 게임 시스템 자체가 특이하잖아요?
그쵸.
예.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전투 방식이 탄막 슈팅형? 약간 그런 느낌 들려요.
그쵸. 실제로 제작자도 동방을 참고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네. 아마 요 부분을 참고한 것 같아요.
그쵸. 예.
생각보다 많은 게임을 참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위에 마더 시리즈나, 아니면 진 여신 전생, 이런 게임도 많이 참고했다고 하고, 케이브 스톤이나 이런 거.
저도 이 게임 시작하기 전에 RPG의 탄막 개념을 도입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느낌으로 이게 도입을 했다는 거지? 라고 해봤는데, 플레이해보니까 RPG처럼 이제 그, 그냥 돌아다니면서 몬스터가 조우하면 전투 페이지로 바뀌는 건 똑같은데 전투 페이지에서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공격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몬스터가 공격을 날릴 때는 이제 그 화면이 그 탄막창으로 변해가지고 이 날아오는 그 탄환을 이제 피하는 방식이던데 좀 굉장히 그게 단순하게 이 틀을 고정시켜두지 않고 뭐랄까 이렇게 굉장히 여러 모양으로 변환을 시킬 수 있다는 것도 그쵸. 일종의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 공격했다 방어했다를 특히 JRPG로들은 개성을 살리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예예. 예.
뭐 기껏해야 기술명 하나 갖다 붙이는 거고
예, 그렇죠.
맞는 건 그냥 퉁 하고 맞으면 대역 데미지 1만 크다고 이런 건데 이거는 적의 나의 공격 방식이 캐릭터마다 정말 캐릭터마다 다 다르게 만들 수 있으니까 예. 공격 패턴 자체가 개성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런 그렇죠. 부분에서도 되게 신선했고 또 이 게임은 무조건 JRPG처럼 조우하면 도망치거나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일종의 대화라는 시스템 그리고 자비라는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만나면 죽여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잘 싸봐 잘 이렇게 잘 봐줄게 뭐 이러고 좀 얘기 좀 해보면 싸우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그래서 트레일러 영상에서도 기본적으로 아무도 죽을 필요 없는 상냥 RPG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소개가 돼 있어요.
예, 그렇죠.
아무도 죽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죽이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쵸.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렇죠. 게 포인트인 거죠.
하지만 사람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걸 하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것들은 그 플랫포머 게임들, 인디 플랫포머 게임들이 사용하는 아이디어들도 많이 사용한 것 중에 예를 들어서 파란색 공격은 가만히 있어야지만 데미지 판정이 안 들어간다.
아, 예.
뭐 주황색 공격은 움직여야지만 데미지 판정이 안 들어간다. 이런
예, 예.
굉장히 그 플랫포머 게임들 중에 이런 요소 넣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어려운 게임들 생각만 해도 막 여기 나오는 몇 개가 있는데
예, 예.
덕분에 막 제가 게임을 잘 못해서 욕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깨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막 자꾸 데미지가 줄어가고 이러고 막.
근데 또 이게 아무도 죽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랑 비슷하게 주인공이 그렇게 거의 뭐 맞더라도 꼭 진짜 거의 죽을 계속해서 죽고 뭐 하는 그 보스 몬스터는 한 몇 명으로 다 약 그 추격이 돼요. 웬만하면은 다 그냥 대화를 좀 이렇게 시도를 해보면은 게임을 못 하더라도 충분히 그 즐길 수 있게 돼 있는데
정말로 이제 보스 몬스터들은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죠.
죽이지 않고 넘어간다라는 게.
아니, 죽이는 것도 어려워요.
죽이는 것도 어려운데 죽이지 않는 것도 어려워요.
예.
그래서 고생도 좀 많이 했고 가끔 보면은 이 대화 방식으로 가는 게 뭐 어떤 애는 일부러 먹어줘 초록색 예. 요소를 일부러 먹어줘야지만
뭐 식기라던가 예. 뭐 식사하기 이런
베지토이드.
거 있죠.
네. 그런 캐릭터 요소도 있었고
예.
그리고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하세계로 떨어졌었던 플레이어 캐릭터가 처음에 뭐 노란색 꽃도 만나고 플라위
예, 그리고 예, 네, 이제 염소 엄마
네 토리엘 씨도 만나고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를 만나가면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그리는 예. 캐릭터죠.
예.
각각의 캐릭터들을 얘기해보죠. 예. 먼저 어떤 캐릭터가 있을까요 오선생님?
일단은 그
시간상으로 하면 뭐 일단 토리엘부터
예 그리고 토리엘이랑 그리고 저기 본브로라고 불리는 그 뼈다귀 브라더스 파피루스와 센즈
그렇죠. 이제 토리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우리 아가야라고 하면서 참
예, 첫 엄마
헤어를 지키고 있는 아이로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죠.
그게 좀 뭐랄까 그 인간의 성장이랑도 비슷한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일단 처음으로 엄마를 만나고 토리엘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친구를 만나는 거죠. 그 브라더 그 본즈 그리고 이제 대적하는 이제 상대 언다인하고 또 언다인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마치 드래곤볼 느낌이랄까? 그 뭐지? 싸우고 나서 우리는 사실 친구였어 하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쵸. 사실 생각해보면 약간 본브로들은 약간 초등학교 때 개구장이 친구 같은 느낌이며 언라인이 약간 질풍노도의 네, 느낌이 살짝 나고.
실제로 사춘기 느낌이 꽤 많이 납니다. 말도 약간 중이 그런 식으로 좀 더 후반부로 갈수록 주인, 이 캐릭터들의 고뇌랄까? 그 성격이 성숙하면서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좀, 예 현실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버거 팬츠 정도 가면 이제 거의 인생의 쓴맛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점점 이게 그 사람 이렇게 점점 더 그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빠져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이 뭐 무슨 떡밥을 막 던지고 굉장히 막 혼자서 심오하게 하는 친구가 나왔으면은 좀 이렇게 깬다는 느낌을 받았을 텐데 처음에는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그 뭐지 엄마를 따라다니는 아기 오리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마냥 즐거운 친구를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니까 참 이게 잘 쌓아놨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캐릭터 배치를.
그렇군요. 사실 토리엘 때는 되게 그거 있잖아요. 저는 일단 어느 정도 이 게임이 범상치 않은 게임이다까지는 내탈을 당한 상태라 갖고
5초 만에 당하잖아요. 게임 시작하고 플라이가 친절하게 묵으라 하면서
처음에 꽃이 너한테 러브를 줄게 했더니 맞자마자 그거 먹으면 사실 죽음 이러면서 뒤통수 때린 시점부터 뭔가 토리엘을 보면서 약간 복잡한 감정인 거예요. 아, 딱 봐도 참 좋은 애인 것 같은데
그쵸.
얘 말을 무조건 순수하게 따라야 되느냐 따라지 않아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 또 약간 제작자가 의도한 게 있어요. 그 처음부터 그쵸. 자꾸 그러니까 의심을 해봐라라고 되게 간교하게 그런 요소를 넣어놨어요. 왠지 정말 친절한데 뭔가 찝찝한 거죠. 그 RPG 플레이를 여러 번 해본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이런 캐릭터가 좋았던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을 했죠.
그리고 또 웃긴 게 그 자기 도망가니까 그 엄청 긴 복도 있잖아요. 아, 거기서 맞아. 이제 내가 지금 잠깐 어디 갔다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고 했는데 진짜 기다리고 있으면 게임을 진행을 못해요. 저는 일단 내가 이 게임을 정말 처음 해본다는 마음으로 정말 순진하게 해봐야지 했더니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말 안 들을 거야. 그래서 이제 엄마 말 안 들어.
아 근데 그거 얼마나 기다리고 오셨나요?
일단 한 전화가 몇 번 오긴 오던데 예. 처음에 한 10분 기다리니까 뭐 전화 한 번 왔나? 뭐 그러고 한 번은 이제 책 보고 있다가 뭐 전화가 왔네? 눌러보고 만화책 한 권을 다 읽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알겠지만은 좀 더 기다리면 또 다른 전화가 온다 하더라고요.
아, 몇 번 계속 전화가? 예, 그 나중에 찾아보니까 막 걔가
예, 걔가 핸드폰을 들고 도망쳤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렇게 했는데 생각해보면 게임 자체가 엄마 말을 안 들으라는 그러니까 토리엘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약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게 또 페어 찾아가니까 이 집도 뭔가 되게
수상하죠.
네,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딱 봐도 왜 살인 이런 사건이 일어난 듯한 느낌이
예, 그러니까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뉘앙스가 풀풀 난다고 해야 되나?
특히 딱 처음에 들어가면 지하실이 보이는데 그 지하실에 들어가면 굉장히 토리엘이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하지 마 그러고 뭔가 사람이 살았던 방 같은 느낌이 들고 뭔가 방 몇 개는 또 심지어 들어갈 수도 없죠. 이건 딱 보아도 특히 사람으로서는 이 괴물이라는 거는 인간을 잡아먹는다는 느낌을 일단 처음으로 받게 되니까 도망치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갖고 뭐 집에 돌아갈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자꾸 토리엘이 무시하고 이제부터 여기서 나랑 같이 사는 거야 막 이 소리를 자꾸 하는데 그때 근데 진짜 토리엘이랑 같이 산다고 선택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아니요, 그럼 그냥 가만히 있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선택지가 없어요.
네,
보면
네, 그건 좀 그래서 외국인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표하더라고요.
난 왜 여기 있고 싶은데?
난 토리엘 엄마랑 계속 살 거야 그러면서 파이도 구워주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게임을 할 때 이제 토리엘이랑 싸우는데 되게 마음이 짠했던 게 제가 참 이 게임을 못하는데 탄막 슈팅 게임도 못하고 그 토리엘한테 피가 난자당할 때까지 계속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정말 게임을 못하는구나 딱 느끼고 있었는데 그 계속 막고 있는데 어느 순간 예. 모든 탄막들이 저를 기준으로 못의 물결처럼 이렇게 쫙 그렇죠. 퍼져나가는 게 내 눈으로도 보이는 걸 딱 보고 나서 아 토리엘 님이요 나를 죽일 마음이 절대 없구나 이게 딱 느껴져갖고 예.
토리엘은 정말로 그 뭐지 주인공을 죽이려는 마음이 없어 보이죠. 그거 보면은.
그래서 아 그때까지 내가 지금 의심한 게 내 잘못이었구나. 네. 날 용서해줘.
근데 거기서 심지어 또 나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토리엘을 죽여버리는 플레이어도 많나 봐요. 그러니까 토리엘이 너무 단호하기 때문에.
보통 그것도 있고 그냥 자비 살려주는 걸 그냥 아예 그걸 모르는 플레이어분들 많더라고요.
아 이건 네. 이건 내 탈이었나?
예, 네, 아니까 그러니까 뭐 이 정도까지는 게임을 네, 진행하는데 저도 사실 그러니까 보면 쉽게 살려줄 수 있는 캐릭터가 있는가 하면 토리엘은
좀 쉽지 않아요.
네, 초반에 가장 처음에 있는 것 치곤 얘를 어떻게 살려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 여기서 죽여야 되는 건가? 그래서 죽이고 시작을.
네, 보통 그렇게 많이 해요.
저도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나가면 다시 처음에 봤던 노란 꽃 플라이가 있으면서 다시 대사를 한마디 해주는데 여기서부터 플레이어가 굉장히 범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토리엘을 죽였든 죽이지 않았든 그리고 혹시 세이브를 했든 하지 않든 플라이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 너의 세이브를 하면서 네가 몇 번 플레이를 바꿨는지 아니면 토리엘을 어떻게 죽였는지 알았는지 분명히 그 우리 플레이어가 한 결정을 이제 플라이가 왠지 되게 막 게임 밖에서 보고 있다는 느낌을 뉘앙스를 풍기죠.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플레이어는 이 게임이 단순한 RPG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눈치를 채게 됩니다.
예. 아 거기서 나오나요? 플라이가?
예.
순서상?
그 또 재밌는 게 만약에 토리엘을 살려도 몬스터를 한 마리라도 죽였으면 네 여태까지 죽인 몬스터 이름 나오면서 예. 저 막 얘네들은 가족이 없을 줄 아냐 그러면서 이기적인 거 이런 게 생각보다 가슴을 좀 후비더라고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딱 처음에 우리가 그 다른 RPG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슬라임이 나오면 일단 때려보거든요. 그렇죠. 그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잡아서 EXP 그 경험치를 올려가지고 레벨을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하게 때려 죽였는데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 얘네들한테는 가족이 없을까 하고 묻는 거는 좀 충격적이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만나는 게 아까 말했던 본부로.
본부로.
샌즈랑 파피루스. 샌즈랑 파피루스는 이제 역할이 그 일종의 문지기라고 해야 되나요?
예. 수호병?
예, 그 왕실 근위 때 지망생이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 뭐 그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걸 지망하는.
예, 예.
보면 그리고
백수.
그러니까
잡복하고
그 작전에서는 인간을 잡아가지고 이제 왕께 바쳐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유명해지고 싶어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썩 명예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그 즐거워 보이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뭔가 직업은 있어야겠고. 그래서 보면 샌즈는 전반적으로 주인공을 도와주는 입장이고 예. 파피루스는 말로는 일단 잡겠다. 실제로 그래서 초반에는 되게 얘는 날 얘한테는 내가 들키면 안 되는 것 같은 분기를 풍기고 샌즈는 그걸 날 계속 숨겨주는 걸 도와주는 입장에 약간 놓여져 있는 상태로 뭐 이렇게 퍼즐 같은 거 몇 개 풀고
예.
뭐 그러죠. 보면은 전혀 의미 없는 퍼즐도 몇 개 있고.
대체로 쉽습니다. 퍼즐이라는 것들이. 그렇죠.
딱 하나 갑자기 어려워져갖고 당황했는데 타일, 색깔 타일. 그거 너무 어려워갖고 정말 진지하게 아 미안한데 다시 한 번만 설명해주면 안 될까 했는데 아 이게 방법이었구나.
예, 그 실제로 해보면은 그 다 풀 수 있습니다. 그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막 적으면서 했는데
약간 허무하죠.
저는 아주 나쁜 플레이어라서 바로 듣자마자 위키피디아 폈는데 위키를 키자마자 그거 들을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아 하고 다시
그렇게 돼서 이제 도착하는 게 스노딘 마을이었죠.
예, 처음으로 등장하는 마을이죠.
네, 그렇죠. 뭐 중간에 살짝 세미보스 같은 느낌으로 개 경비병 둘이서 참 잠깐 등장하고
아 그 개경비병이 사실 또 언더테일의 굉장히 그 마스코트 같은 역할도 하고 있죠.
그렇죠. 그 조그만 개.
예,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정말 기뻐합니다. 그게 웃긴 게 파피루스는 왕실 근위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개들은 왕실 근위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왕실 근위대들이 대체로 되게 쉽습니다. 그 뭐랄까. 행동이 막 그 오히려 심지어 폐허에서 봤던 그 몬스터들도 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 뭐랄까 대화를 하려고 해도 얘가 뭘 좋아할지 모른다는데 걔들은 정말 머리만 한 번만 쓰다듬어 주면 왕실 근위대들이 아주 헥헥거리면서 아주 친근함을 표시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노딘 마을에 도착하면 여기도 굉장히 숨겨진 요소가 많은데 일단 예. 기본적으로는 여관 있고 가게 있고 뭐 파피루스랑 샌즈가 사는 집 있고
도서관도 있고
도서관 정도 있고 그래서 이제 도서관 같은 곳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게임의 세계관에 대해서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랑 네타 복선거리 좀 있고
예. 도서관에서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주인공 입장에서는 이제 괴물들이랑 이제 전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 그 괴물들 입장에서는 그 전투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대화. 걔네를 공격하는 거는 공격하는 게 그냥 괴물끼리 그냥 일상적인 행동이라고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를 보고 와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알갱이를 이렇게 던져서 탄막을 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괴물들한테는 그것이 그쵸, 친절함의 의미라.
그냥 우리들이 그냥 말하는 것처럼 그냥 예. 그런 거 표현.
저 사실 생각해보면. 처음 시작할 때 플라위가 그 하트는 너의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거 어쨌든 하트에 그 무언가 자극을 주는 행위라는 표현인 거니까. 자, 그러면 그냥 친한 친구들끼리 만나자. 헤이, 에이씨, 정신이 너 밥을 먹었냐? 라고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혼에 약간 자극을 주는 걸 수 있어요.
그렇지,
나보고
신이라니 이건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몸이 부서지는 그런 영상이 아니라 하트가 확 깨지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너무 친구한테 말을 함부로 하면 저게 깨지겠구나.
빠직하고
적당히만 자극을 줘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신나는 톡톡 라디오 융싱의 프리토킹 라디오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해왔던 게 그들이 나한테 적대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걸 표현해주는 말이네요.
예.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전혀 영문을 알 수 없지만 스노딘 마을 위쪽으로 가면 이제 그 얼음 던지는 늑대랑 그 노크를 자꾸 하면 노크하는 게 좋다고 하는 약간 그쵸. 이상한 변태 아주 변태 같은 인간이 하나랑
예. 그리고 거기서 한문도 올라가면 막 이상한 전화도 오고
예.
나중에 가면 거기가 이제 그 시켜서 이제 워프하는 인지자
예. 예. 그 나중에
배 태워줘갖고 거기서 태워주니까
배사공이 있는 전
그러고 뭐 스누딘 마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면은
아 그리고 또 그거 있죠. 또 사실 기존 RPG의 클리셰를 비틀어버린 것 중 하나가 보통 아. 거기까지 가면은 이제 모은 아이템들을 팔아치우려고 하는데
파는 게 없죠. 네.
거기 상점에 들어가서 팔기 버튼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팔기 버튼을 누르려고 하면은 난 당신네들한테 이런 조잡한 쓰레기를 사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쵸. 말을 하거든요.
그것도 신기했어요.
사실 네.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왜 걔들이 지들 돈 벌기 바쁜데 왜 사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 뭐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이거를 아주 10원이라도 받고 뭐 가게에 팔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웃기는 건데
그쵸.
그거를 또 지적을 해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또 갑자기 현실 감각을 되찾게 해주죠. 거기서도
그렇죠. 뭐 아이고. 여관 같은 데서도 하룻밤 잔다고 하면 자고 일어나갖고 딱 다가보면 그쵸. 잘 잤니? 잘 자긴 뭘 잘 자? 너 사실 10분밖에 안 지났음 크 왜 이러고
예, 그러니까.
또 웃긴 게 거기서 파는 아이템들도 가격이 점점 올라요.
아 살수록요? 그렇죠. 아.
고드름 같은 게 처음에는 11골드였는데 나중에 다시 갔다 오면 막 22골드 현실 시세도 물가도 반영하는 정말 대단한 게
창렬 창조 경제를 토비 폭스가 게임 세계에서도 그렇죠. 반영을 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게 되면 뭐 그 이후로부터의 그 공간을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냥 좀 동굴? 좀
아, 워터풀 말씀이시군요.
워터풀? 아, 예, 워터풀이라고 말하면 되겠구나.
파피루스 전투 그냥 넘어가고 그냥 바로.
아, 그러니까 파피루스 전투. 그렇죠.
파피루스 전투는 되게 간단해요. 그.
그렇죠.
파피루스 전투는 뭐 좀 이제 색깔 좀 파악 좀 하고 맨 마지막 공격이 조금
웃기죠?
신박하긴 하죠. 도대체 뭐지 이건.
그 공격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보내죠.
그렇죠. 근데 그게 거기서 웃긴 게 거기서 또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거기서 죽으면
게이머즈 융신
거기서 죽으면 이상한 초소 같은 데로 들어가잖아요.
예, 네, 그래서 나오지 마라 했는데 사실은
나올 수 있어요. 네,
감옥이 아니더라고요. 전 당연히 막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슥 하고 나오더니 슥 하고 나와서
또 웃긴 게 나오면 다시 못 들어가요.
그리고 또 잡히면 넣어준 그 두 번
그리고 세 번 너 이제 죽으면 그냥 이제 전투 안 하고 그냥 바로에
다행히 그만큼은 안 죽었네요. 제가
제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저는 파피루스가 저는 심지어 보스한테도 안 죽었는데 파피루스한테는 한 세 번을 죽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파피루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죽을 때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감옥에 그 개밥을 넣어주거든요. 개밥이 호화로워집니다. 갈수록 그거만 빼면은 별로 달라질 것도 없어요.
아, 뭐 자기가 나오면 파피루스가 야 너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왜 나와 막 이러고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싸워서
제작사 배려가 그런 데서 좀 드러난 게 보여서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 디테일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죠. 요즘 그 샌드박스형 트리플 A급 게임들도 구현하지 않는 그런 디테일함 뭐 그런 게 좀 있었고 뭐 여기서 이제 그 스팀의 유명한 한글 리뷰가 있는데 해골이랑 연애해본 적 있냐 해골의 호감도를 채우기 위해 노력해본 적 있느냐라는 그 문구가 있어요. 좋아요를 아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정말 상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파피루스죠.
혜연 씨.
네, 진짜. 하면서도 약간 현저 타임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제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일단 신기하니까 하부고는 있거든요. 일단 얘 기분 좋게 말은 해주고 있는데 하면서도 내가 얘랑 왜 이딴 짓을 하고 있지? 막 역해 없냐? 역해? 막
바로 역해 나오잖아요.
네, 뭐 아무튼 하면서 짜증나갖고 좀.
저는 근데 RPG에 약간 그런 시스템 도입한 것도 나름대로 저는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게임에 다양한 요소를 넣고 또 저도 실제로 게임을 안 해본 분들이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얘기를 해드리면 그 파피루스랑 싸워서 그 죽이지 않으면 이제 친구가 되자고 하고 그 친구가 되자고 한 상태에서
집으로 초대를 하죠.
집으로 초대를 했을 때 얘가 설마 너 나 좋아하는 거야 하면서 완전 자뻑장려를 해요. 그치, 네. 그러면 거기에 최대한 그렇다고 해줄까 하고서 이렇게 좀 같이 놀다 보면 애가 막 와 너가 날 이렇게 좋아하다니 하지만 난 널 좋아할 수 없어 하면서 막 혼자
혼자
막, 우리는 혼자. 좋은 친구로 남아야 돼 하면서 막
갑자기 옆에 호감도 시뮬레이터도 뜨잖아요.
막 그런 온갖 약간 어설픈 미연시 기믹들 막 무슨 바이오리듬 지수 같은 거 막 뜨고 막 그런 거 뜨면서 하는 장면이 나와서 그런 거 하면 뭐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달라지는 건 하긴 대화할 때 좀 달라지는구나.
그렇죠. 네, 뭐 나중에 뭐 전화 같은 거.
그 저를 좀 도와주는 것 같더라고요. 막 언다인 같은 거랑 엮일 때 뭐 도와주고.
대체로 도움이 안 됩니다. 괴물들의 그 조언이라는 것들은. 특히 파피루스의 경우에는 정말 정말 그
오히려 파괴가 되지 않아요.
방해가 됩니다. 그
그렇죠. 예. 그렇긴 하지만 도와는 주려고 한다.
예.
뭐. 처음부터 도움 따윈 기대할 수 없는 캐릭터지만 뭐 그렇게 해서 지나가면 이 다음부터는 사실상 언다인가? 그 꼬마 아이가 예, 이름이 그래서, 뭐죠?
그 그냥 괴물 아이인가?
괴물 아이죠.
키드로 그치? 나오죠.
예, 이름이 안 나오죠. 그 키드 둘을 기믹으로 한 흐름이 같이 진행돼요. 그래서 괴물 아이는 언다인을 매우 좋아하면서 플레이어 캐릭터를 친구로 느끼면서 같이 계속 다니고
그쵸.
언다인은 이 플레이어 캐릭터가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죽이려고 위협을 가하죠. 그래서 예. 뭐 중간중간에 뭐 함정이나 퍼즐 같은 거 뚫는 내내 보면 언다인이 중간중간에 등장해서 창 던지고
예.
뭐 가끔 약간 무서운 연출도 많이 넣어주고
예예
이렇게 수풀에 천천히 다가가고
저거 저거 그때까지는 솔직히 언다인의 성별은 물론이고 종족도 알 수 없죠. 왜냐면은 그 언다인이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갑옷을 벗는 건 역시 마지막 그 끝나고 나타나는 그건가요? 그 사실 뭐 맞다. 파피루스가 뭐 세 번 죽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게임을 못해서 그렇긴 하지만은 사실 토리엘이 사실 탄막은 어렵지만 토리엘은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기 그쵸. 때문에 거기서 죽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사실 그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그러니까 웬만한 실력을 갖고 있다면 가장 먼저 죽는 건 역시 언다인 때가 아닐까. 그 언다인전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 갑자기
어려워요.
예.
그 노란 패턴이 특히 짱나더라고요.
예, 그 반대로 가는 거.
예. 그러니까 언다인의 그게 무슨 색깔이었죠? 하트
초록색.
초록색으로 변하죠.
네.
그 초록색이 무슨 뜻이었더라? 하여튼 근데 초록 이제 언다인은 창을 이제 그 이
화살표
방향으로 이제 막아가지고
사방으로 막 쏘는데
약간 무슨 옛날에 DDR 게임을 연상케 하는 그런 식으로. 리듬 게임으로 참 이게 탄막 그 다양하죠. 어떨 때 탄막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그 리듬 게임을 하고 이것도 재미있는 요소예요.
맞아요. 그래서 또 중간에 나름 꼬마아이가 별 역할은 아닌데
예.
중간에 나름 그 감동적인 장면들이 몇 가지 있는 게 이 친구가 막 플레이어 캐릭터를 굉장히 친구로서 여기면서 계속 졸졸졸 돌아다니면서 막 중간에 언다인이 주인공을 잡았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꼬마아이를 잡았고 막 이런 중간중간 요소까지 나오는데 막판에 뭐 갈림길 나오면 그 자기가 받침대 해줄 테니까 넌 가 나는 뭐 알아서 돌아갈게 이따가 봐 하면서 만나고 심지어 한 번은 그 언다인이 나한테 쫓아와갖고 도망가야 돼 했는데 중간에 꼬마아이가 그 낭떠러지에서 그 위기에 처잖아요.
예.
이때도 저는 그때 별 생각 없이 이제 당연히 구해줘야지 하고 딱 구해줬더니 그 이 친구가 언다인한테 공격하지 말라고 그쵸, 딱 맞아요. 하는 그 장면 보고서 뭉클
그 이걸 여기서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착한 짓을 안 하고 플레이를 했어도 그 역시 이 꼬마에는 굉장히 일단 처음에 주인공을 신뢰합니다. 뭐 나중에 이제 그 플레이어의 성향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슬슬 그 선택지가 갈릴 겁니다. 그 이제 왜냐면은 이 스노우딘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그 이제 당신이 그 몬스터들을 죽이고 다녔든 살리고 다녔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언다인이 좀 많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
그렇죠. 이제 근데 여기서 혹시 제가 당연히 구해주는 걸 선택했었는데 안 구해주면 또 달라지나요 결과가?
아, 안 구해주면은 일단 그 상황에서는 안 구해주면은 언다인이 쫓아오진 않죠. 왜냐면 애가
애를 구해줘야 되니까.
예, 그런데 그래서 일단 다시 이제 거기 그 입구 앞에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것까지 맞는데 그 달라지는 건 딱 하나입니다. 마지막 엔딩을 보고 와서 다시 이 마을에 도착하면은 삐져 있습니다.
오마이가 삐져 있군요. 안 구해줬다.
안 구해줬다고. 그것도 달라집니다.
그렇군요. 그러고서 이제 언다인이랑의 대결 같은 경우에선 언다인이 그 말을 하죠. 싸울 때 그 네. 너가 여기 오면서 죽인 녀석들, 응? 근데 너가 이 마을에 그런 것을 나는 용서할 수 없다 하면서 싸우거든요. 예. 반대로 말하면 내가 이 게임을 하면서 어찌됐든 한 명이라도 죽였을 테니까 만약에 안 죽였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건 그렇죠.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예. 만약에 죽였으면 너가 네가 지하에 네 실수든 뭐가 됐든 멋대로 내려와갖고 우리 사람들, 그러니까 괴물들 괴롭힌 건 날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너를 잡아서 와스고한테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플라위도 죽은 애들 이름 얘기를 한다고 했지만 여기서부터도 아 내가 지금 게임을 딱 평상시 같이 하면 뭔가 안 되는구나라는 걸 계속 자각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예, 예. 특히 그리고 언다인의 친구 조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뭐지? 뭐 예를 들어서 센지와 친구가 되는 거는 그냥 파피루스와 친하게 지내주기만 하면 되고 파피루스는 정말 싫습니다. 그냥 친구입니다. 그 만나 네,
죽이지만 않으면 친구니까.
하지만 언다인의 경우에는 몬스터를 한 명이라도 죽이면 친구가 되어주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다인의 친구 조건이 사실상 제일 어렵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또 친구가 되려면 그 언다인 집을 또 찾아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가 언다인 집이란 걸 알아야 되고 예.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서 넘어간 그 넵스타 블루 예. 집 옆에 있는 예. 그 DJ 하는 친구 예. 그 친구도 만나고 해야 돼서 조금 조건이 까다로워서 저도 처음 플레이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언다인을 죽이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 또 참 언다인이 되게 장렬하게 나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언다인이 굉장히 좀 뭔가
열혈?
예, 사실 언다인을 그래서 주인공이라고 말을 하는 그 플레이어도 꽤 많아요. 그 안티테지격이죠, 좀.
그리고 가장 열혈이잖아요. 여기서 가장 진지병인 캐릭터 아닙니까?
예, 예. 예.
여기에 수많은 키치적이고 오타쿠적이고 뭔가 다들 이상한데 얘만큼은 정말
멋지죠.
네, 진지하고.
근데 걔도 사실 정상이 아니긴 한데.
네, 나중에 친구가 되고 나서야 알죠.
나중에 친구가 되고 나면은 아니 그 대사를 그런 뜻으로 했단 말이야 싶을 정도로 그런데 모르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그렇죠. 멋집니다. 그냥
사실 이 친구가 이런 멘트를 잘 던지는 이유는 이 친구가 그
다른 친구인
알피스의 그렇죠. 잘못된 신식 문물의 전파를 받아서 그런 거였죠.
예, 알피스는 이제 그
다음
스테이지에서 만나는 그 약간 매드 사이언티스트 그
오타쿠 기믹이 좀 있는 친구죠.
예, 공룡 캐릭터인데
예. 뭐 약간 보면 왕립 연구원 뭐 이런 예, 왕립 과학자들. 예. 그래서 처음 등장하자마자 나는 처음부터 네가 올 때부터 지켜보고 있었고 너를 계속 응원하고 있었다 막 이런 말을 하면서 아 근데 너를 계속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만들었던 특제 로봇인 메타톤이었나요?
아 근데 일단 한 렌즈 넘어가기 전에 워터풀에 하나가 더 있잖아요. 테미 마을.
아
테미 마을 미리 얘기해도 되나?
그러면, 테미 마을은 사실 스토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단 워터풀에서 나온 데니까
그렇죠. 그럼 테미 마을 테미 마을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에 길을 잘 찾아가 보면 있는 곳인데
그렇죠. 예,
뭐
그런 숨겨진 거지, 히든 마을이죠. 예,
아무짝에 쓸모없지만 히든인 유일한 두 가지 정도의 가치가 있다 치면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여태까지 주운 물건들을 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좋은 방어구를 하나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예. 창조 경제가 가능합니다.
테미가
테미가를.
그러니까 약간 좀 다들 머리에 나사가 하나씩 빠진 것 같은 테미라는 종족이 살고 그렇죠. 있는 마을인데.
그렇죠. 이것도 뭐 제작진 중에 한 명의 그 페르소나
예.
캐릭터.
예, 테미정이었나요?
네, 뭐 뭔가 있죠. 네, 그래서 보면 말을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뭐 이러니까 그렇죠. 뭔가 문법을 확실하게 틀린.
예. 이거 영어로도 하이가 아니라 호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단 태미는 일단 그 뭐지 수인계 캐릭터 중에서도 굉장히 귀여운 축에 속하기 때문에 2차 창작에서도 꽤 인기를 그렇죠. 끌었습니다.
고양이랑 개랑 합친 듯한
개냥이의 느낌이
고양이 귀랑 계획기가 같이 있는 걸 보고 맨 처음에 이거 계획기가 날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어서 2차 창작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그쵸. 있죠.
그쵸. 뭐 그 태미 마을에 가면 그런 태미 같은 그런 아이들이 막 이상한 약발은 약한 사발 그쵸. 먹은 이상한 소리들을 자꾸 하고 뭐 그리고 상점에 가면 유일하게 물건을 팔 수가 있고
그리고 대학 등록금을 내줄 수 있습니다.
네. 아, 우뱅크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내줄 수가 있대요.
야, 좋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대학교 등록금을 대학교 등록금이 너무 비싸 고통받는 한국인들을 위한 맞춤형 스테이지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창조경제를 해서 대학 등록금을 내줬더니 3초 만에 대학 졸업을 하고 왔더라고요.
루뱅키진 할 수 없는 네. 창조학습을 하고 왔군요.
근데 웃기는 게 대체로 등록금을 내주는데 대부분의 그 중에 반 이상이 태미의 돈이에요. 태미의 돈으로 그
사고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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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팔고
태미가 웃긴 게 그 자기가 판 물건을 팔면 더 비싸게 사줍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그래도 창조경제가
노가다질을 하면은 그 태미한테 그 뭐지 등록금을 마련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태미 등록금 학교 갔다 올게요.
그리고 애가 대학을 갔다 오니까 싸가지가 없어져요. 그리고
어이 난 학위를 받은 몸이라고
거의 이대 나온 남자 기이네요.
사실 이대는 남자가 나올 수 없죠.
갑자기 그 말투가 버릇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으스대기 시작하죠.
그쵸.
누가 준 돈인데
방어력 20짜리 아이템을 주고
예, 팔죠. 대학 졸업을 하면
그 이제 호의로 팔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마 이 게임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비싼 옷입니다. 그 그쵸. 죽을 때마다 깎아줍니다. 그 사망 수치가
보통 그쵸. 약간 그 아이템조차도 이제 초보자나 이제 게임 못한 분들을 위해 배려해서 만든 네, 그런 느낌 나죠.
왜냐하면 게임 내적인 요소에서 템미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장갑을 그 보호구를 빼면 가장 높은 게 그 페어랑 똑같은 그 집이 한 번 더 나오잖아요.
그쵸,
그 집에서 얻을 수 있는
말이죠. 뉴홈.
네, 뉴홈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방어력 15, 공격력
15. 하트 로켓입니다. 네, 하트 로켓과 낡은 단검. 뭐 실제로 그 루트에 따라서 조금 그 달라지긴 하지만 하트 로켓이 일단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어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얻는 게 방어력 20이니까
예.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할까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알피스. 이야기가
한랜드
네 한랜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알피스가 만든 메타톤이 주인공을 자꾸 죽이려고 한대요. 자기가 잘못 실수를 해갖고 그래갖고 전진반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이야기 흐름은 주인공이 진행하는 걸 알피스가 관찰하면서 도와주고 메타톤은 호시탐탐 주인공을 죽이려고 노려고 이런 구도로 그렇죠. 진행을 합니다.
그 사실상 파피루스의 그 업데이트 편이죠. 왜냐하면은 파피루스는 죽이려고 노력하지만은 실패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대체로 엉성한 트릭 때문에 실패를 하는데 메타톤은 엉성하진 않습니다. 정말
확실하게 함정을 파고 대신 알피스가 확실하게 도와주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메타톤은 확실하게 죽습니다. 그 거기서 잘못하면 이제 진짜로 게임을 하는 느낌이 나는 거죠. 한랜드
실제로도 죽지는 않긴 한데.
예.
뭐 그래서
쫄리긴 하죠, 그래서 예. 확실히
퀴즈를 내면 퀴즈를 뒤에서 알피스 이렇게 알려주고
답을 알려주고
그리고 요리 대결을 하면. 또 요리 대결도 그쵸, 적당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그리고 또 저기에 있는 물건을 가져오세요라고 한 다음에 갑자기 막 부르르 하고 막 올라가잖아요. 그건 갑자기 비행기 게임이 돼요.
아, 그 갑자기 슈팅 게임으로.
슈팅 게임으로.
그 슈팅 게임이 돼갖고 사실 네 핸드폰에다가 그 하늘을 나는 기계를 달아놨어. 이게 말이 되냐 그게?
핸드폰에 제트팩을.
그리고 제트팩 달고 하늘 날아갔다 오고 뭐 아이템을 막 기자 놀이를 한다고 뭔가 그렇죠. 아이템 발굴하라고 했더니 뭘 발굴해도 사실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다 폭탄입니다.
그렇죠. 개도 있고.
개도 폭탄이에요.
그래갖고 그거를 다 되찾아와야 되는데 뭐 되찾아오는 것도
그러니까 메타톤도 굉장히 근데 또 리얼합니다. 실제로 그 뭐지 공정한 척 하지만은 특히 처음에는 퀴즈의 경우에는 뭐 처음에는 되게 뭔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시간 내로 풀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수학 문제를 낸다든지 아니면은 글자 수를 맞춰보세요 그렇죠. 하고 갑자기
숫자가 리얼타임으로 증가하고
갑자기 길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이 맞출 수 없는 퀴즈를 자꾸 그렇죠, 내는데 그렇죠. 그거를 뭐 메타톤이 계속 답을 알려주니까 그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RPC를 계속 알려주지.
아 맞다. 맞다.
그리고 마지막 그런 식으로 계속 알려주는 문제들을 푸는데 사실 웬만하면 다 하는 웬만하면 다 하는 대로 할 수가 있어요.
예.
뭐 그렇게까지 다 어려운 게임들이 아니고 딱 하나 어려웠다고 치면 여기서 다시 또 수차 타일이 한 번 더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칼라, 아, 타일, 색깔 타일. 이 색깔 타일이 솔직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못 푸는 게임이거든요.
그 기억하기도 어렵거니와. 그 심지어 시간 제한도 있죠.
네, 30초 시간 제한인데 사실상 그거를 30초 내에 푼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니까 저는 여기서 처음 실패를 해봤거든요. 그동안 계속 성공하다가.
예.
그러니까 이제 알피스가 저를 구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내가 어떤 스테이지에서든 어떻게 하든 결국에 알피스는 날 구해줄 것이다가 확정되어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제 그
코어의 끝.
코어의 끝에서.
그렇죠.
코어에서 딱 메타톤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말하죠, 로잉크 씨?
다 조작이었다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다.
네, 사실은 다 알피스의 자작극이었다.
네, 알피스가 처음부터 플레이어 캐릭터한테 호감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 작전이 계속 위기에서 자기가 구해주면 다음에 막판에 너 지상에 올라가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마지막 회유를 하기 위한 호감도 쌓기 작전이었고, 그렇죠. 그 호감도를 쌓기 위한 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메타톤이었는데. 메타톤은 다 알피스가 하란 대로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었던 거다. 라는 반전이 말하면서, 하지만 그러면 재미없잖아. 라고 마지막에 알피스 그치. 말을 처음으로 반역을 하죠.
메타톤 정체도 꽤 반전이었고, 근데 그게 거기서 나오나?
아, 코어에서.
코어에서 나오죠.
네. 코어에서. 예, 그러니까. 뭐, 누구나 그 게임을 주의 깊게 집중했던 이제 메타톤한테 마지막에 전화를 거는 애청자가 누군지 알 수 있죠.
오. 사실 정체가 로봇가 아니었다는 것도 나오고.
예.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살 수 있는 열쇠를 갖고 그 열지 못했던 그렇죠. 그 워터폴의 집에 들어가 보면 이제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메타톤의 원리.
그 전화 걸었던 애가 누구였죠?
블루키. 메타 블루키입니다.
메타 블루키. 그 유령.
보시면은 말투가 오 미안. 오,
미안. 아, 그 말투.
예, 아, 예. 그러는.
아,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넵타블록의 친구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아, 그렇죠. 넵타블록 옆집에 살잖아요.
예, 예. 사실 옆집에 살고 있어요.
메타톤이 마지막 대화 마지막 딱 말할 때 그 친구나 애칭으로 말하면서
블루키 하면서.
그런 세세한 점이 확실히 엄청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언더테일의 매력이죠.
그래서 뭐 그 메타톤의 최강 방패를 없애기 위해서 뒷버튼을 누르면 그때부터 약간 인간형으로 변신하고 그렇죠. 그때부터 쉬지 않고 형이 이상학적인 댄스를 계속 치면서 게임을 하는데 뭐 이제 죽이는 방법이 있고
우와.
여기서도 이제 죽이지 않으려면 어떤 식이냐면 시청률을 올려서 일정 수준 이상의 시청률이 그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르면 이제 뭐 시청자랑 마지막 통화해보겠다고 해서 아까 넵스타블루나 뭐 이런 애들이랑 그렇죠. 얘기하고 그러면 아 나는 아직 그 지상 데뷔하려면 아니 지하에 팬들이 워낙 많아서 안 되겠다 하면서 그 더 이상 전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주인공이 그동안 굉장히 좀 하여튼 별로 비범하다는 걸 알았는데 정말 비범하다는 걸 깨닫게 그쵸.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자기를 죽이려는지 모르겠는지 뭐 하여튼 그랬는데 언다인전 같은 경우에는 창을 계속 피하면서 싸우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자비를 베풀 수 있는데 그 이 메타톤전에서는 이제 메타톤의 공격을 피하면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거나 관객들을 향해 야유를 하거나 하면서 점점 시청률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알피스한테 전에 받았던 그 황금 하트로 변은 신이 갖고 총 쏘는 능력을 그렇죠. 가져서 네. 틈틈이 총을 또 쏘죠 막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로봇까지 하고 나면 이제 알피스가 아 뭐 죽으면 죽는 대로 슬퍼하고 안 죽으면 아 다행이다 이러고 뭐 이러고 난 다음에 주인공한테 사실 너는 평범하게 이 세계를 못 올라가고 아스고와 싸워야지만 지상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노멀 기준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해주고 아 그동안 말 안 해서 미안했다. 그리고 사실 자기 작전들도 다 까발려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민망할 거 아니에요. 좀 미안하기도 하고 자기 속였던 거니까.
예.
그런 복합적인 감정을 갖고 보내주면 여기서부터는 뭐 사실상
대만의 엔딩이죠. 뭐.
네,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계속 그동안 등장했었던 몬스터들이 그 과거 얘기해 주면서 뭐 옛날에 소녀가 내려왔었는데 뭐 그 소녀는 뭐 이 여기에서 사람들과 친해졌고 희망이 되었는데 뭐 병에 걸려서 죽었고 병에 걸려서 죽은 걸 아스고의 아들이 지상으로 올라가서 마을에 데려다 줬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 괴물이 저 아이를 죽였어라고 착각하고 뭐 공격했고 그 결과 아스고의 아들도 죽게 되고 그런 상처 때문에 아스고 인간의 영혼 7개를 모아서 지상으로 가는 결계를 뚫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그쵸.
그동안의 과거 이야기랑 이런 것들을 쫙 다 마치 뭐
회상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그 가끔 보면은 이렇게 주인공 지나가는데 주변 몬스터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느낌으로
예,
실제로
예.
부금도 살짝 그런 느낌으로 깔리잖아요. 그래갖고 예. 디즈니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동물들이 누구는 누구 뭐 했다네 말하면서 막 캐들이 막 노래 부르고 약간 그런 느낌이 나서
이렇게
뭐 마지막 전투를 향해 가는 느낌이 딱 들게 예,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러고서 딱 마지막에 센즈 딱 만나서 어떻게 보면 노멀루트 기준으로 가장 핵심적인 메타를 해줘요. 그렇죠. 사실 러브는 무슨
그쵸 의미가 있고
EXP는 무슨 의미가 있다.
적어도 그러니까 그 다른 게임처럼 그것이 너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악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너의 살인 폭력성.
폭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센즈가 그동안 몬스터를 많이 죽였다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하고 그리고 죽이지 않았다면 칭찬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잘못했는데 너무 후회하지 마. 어차피 너가 살기 위해서 그동안 걸어온 길이잖아. 막 약간 이런 식의 말투도 예, 해요. 정말 너무 극단적이지만 않으면.
정확히 몇 마리밖에
안 그리고 그리고 뭐 다른 거지만 아무리 다 안 죽였어도 파피루스를 죽이면 굉장히 원망을 그쵸. 합니다.
그쵸. 형
형인데
살인자 새끼 하면서 당연히 욕을 하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플라위가 너가 죽인 녀석에 대해서 언급하고 언다인이 너가 그동안 우리 괴물들을 죽였잖아라고 질타를 했던 거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사실 이 게임은 누군가를 죽이는 게 옳은 행동이 아니고 안 죽이면서 게임을 하는 게 가장 좋은 행동인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아스고어잖아. 아스고어전 가기 전에 살짝 샛길로 가면 그동안에 죽은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 관이 보이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어지는 관도 하나
빨간
보여요.
관이 보이죠.
정말 그거 보면 약간 섬찟해요. 들어가기 싫어지는데
그 보면은 이 나중에 보면은 이 아스고어가 영혼을 모으려는 이유가 이 영혼을 모아야지만 이 지하 세계를 가두고 있는 결계를 깰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쵸.
이미 여섯 명의 아이의 영혼을 모았다는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쵸, 인간의
그 초리일 영혼. 때부터.
네.
근데 그 영혼의 색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영혼의 색이 다 다른데 그 싸울 때 보면은 이제 그 영혼이 바뀌잖아요. 파란색, 뭐 보라색, 그치. 초록색, 노란색 그런 식으로 바뀌는데 그것이 그 전에 있었던 인간 그 죽은 그 미리 죽은 인간들의 특성을 다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남자다운 반다나 를 얻을 수 있죠. 그 파란색 그 하트가 되는 파피루스전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때 보면은 파란색이 아 그 뭐지 파란색은 절제라서 가만히 있어야 하고 뭐 주황색은 돌진 해서 움직여야 하고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권총 그 장난감 권총이죠.
그렇죠.
그거를 하니까 이제 슈팅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세세하게 그 미리 설정을 해줬다는 게 참 뭔가 게임을 하면서도 그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뭐 권총하니까 상당한 게 있는데 보통 전투라면 기본적으로 기본 무기 이렇게 찌득 이렇게 배잖아요 공격을 하면.
예.
근데 뭐 장갑을 끼면 Z를 연속으로 요새 퍼벅퍼벅
가. 아 맞아요 맞아요.
권총을 하면 이렇게 세 발에서 슝슝슝 세 발을 해야 된다 거다. 그런 것도 세세하게
예. 공격 패턴이 좀 바뀌죠.
예 예. 그 책이 제일 어이없었는데 그 책으로 때리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책벌레인 친구의 아이템이었던 거죠 그것도.
예, 그... 인간의 무기였다. 아.
그렇고 그때 됐든 아스고 만나러 가면 막 굉장히 푸근한 사람처럼 천천히 맞아 볼일 보다 와 막.
뭐. 중간에 이야기 하나가 안 한 게 있는데 보라색깔 영혼 그것도 이야기 하나 안 해서.
아 머페이지 관련.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서.
아, 하긴. 그쵸, 걔는 친구 역할은 아니어도 꽤 중요한 중간 보스 정도는 해주니까.
처음에 나왔던 거미도넛 그 사는 게 거기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니까. 예.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그나마 가장 역해다운 역해 아니었나요?
그쵸. 예, 다들 뭔가 인간적인 느낌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그런데 진짜 머펫은 그 흔히 말해서 소녀가장 이미지로 하면서, 실제로 머펫은 키스타터 후원자의 아이디어로 맞아요. 나온 네. 캐릭터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약간 좀 그 수전노? 돈을 모으는 수전노의 그쵸. 캐릭터가 있는데,
막 강매, 도넛 강매, 창조 경제 약간.
근데 일단은 그 캐릭터 디자인이 굉장히 귀엽게 그 뽑혀 나왔기 때문에 인기가 좋습니다.
의외로 근데 싸우는 건 또 어렵고
정말 악랄합니다.
그 엄청 어렵죠. 예. 근데 거기서 웃긴 게 도넛을 9,999원이 예, 그걸 발... 주고 사면 그냥 보내준다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안 죽이고 끝나는 방법 중에 어? 너 이제 보니까 우리 거미 친구들은 안 죽였었네? 하면서 또 풀어주는 상황도 생기고 또 좋게 좋게 넘어가려면 또 좋게 좋게도 넘어가야지.
빨리 넘어가려면 그냥 거기서 도넛을 미리 하나 사놓은 다음에 그냥 처음 초반부에서 그다음에 거기 전투할 때 먹으면 어 너 도넛 샀네 하면서 그냥 보내줍니다. 그런 것도.
또 어떻게 하셨어요, 유명신 씨는 그
어떤
머펫을 아 아직 안 하셨나요?
아니 머펫 했죠.
아 머펫을 어떻게 넘기셨나요?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 녀석이 내가 어 이제 보니까 너 거미 친구들은 괴롭힌 적이 없었구나라고 하면서
아 그러면 계속 자비를 써서
그 네, 그냥 계속 패턴 피하면서 참. 했었어요. 어,
몇 번 죽으셨어요?
아니 뭐 패스는 별로 안 죽었던 아, 것 같은데 뭐 네 사실 안 세비기도 안 세봤고 제가 언다인 편에서 많이 죽어서 뭐 패스에선 별로 죽은 기억이 없는 거 보면 뭐 한 번 두 번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짜증 나긴 하죠. 막 그 막 나이에 의지와 상관없이 짜증 나지는 부분이 좀 이렇게 있어서. 패턴이 몇 가지 있죠. 막 그 밑 아 그리고 그 밑에서 괴물 올라오는 거
있죠. 그쵸.
그게 좀 아침 점심 저녁을 먹였던가요? 그 자기 애완동물을 맞아요. 다 피하고 나면 그제서야 풀어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패턴을 다 피해갖고 살아남았는데 저는 그게 마치 그 메탈슬러그 밑에서 포크레인이 막 위로 올라오는 거 피하는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와 짱 재밌다 하면서 막 올라가면서 재밌게 했었어요. 저는 뭐 그래서
사실 레트로 게임 다시 말하지만 레트로 게임 즐겨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익숙한 느낌의 게임이라
약간 그런 메탈슬러그 보스전도 약간 생각나고 보면은 진짜 단막을 차용한 요소 하나만으로 이 게임이 얼마나 풍부한 방식의 플레이가 가능해졌는지를 느낄 수 있죠.
그냥 단순히 그 뭐지 타겟팅 해가지고 공격 혹은 방어 그렇게 스킬 뭐 그랬으면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머펫. 뭐 머펫은 그렇게 요소가 있고 마지막으로 아스고어전을 최대한 마을 다 돌아보라고 어떻게 보면 샌드박스형 게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을에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있으니까 마저 즐겨보고 오라라고 최대한 시간을 준 다음에. 뭐, 이 마을에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인 아스고랑 싸우게 되는 거죠.
왕이죠, 왕.
네. 왕. 그리고 처음에 토리엘의 정체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안 생각해 본 사람들도 여기 오면 이제 알 수 있는 게 아스고랑 토리엘이랑 똑같은 종족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아, 둘이 뭔가 관계가 있는 사람이구나.
뭐, 보면은 전 남편이었다는 그 느낌을
예. 알 수가 있죠. 뭐, 계속 전화, 대화를 처음에 토리엘을 안 죽였으면 계속 전화 통화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아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토리엘... 전화가 안 돼요 거기.
토리엘은 페어를 나가면은 바로 전화가 안 돼요.
아, 안 되는군요.
이거 보면
뭐 알 수 있는 점은 그 버터스카치 파이를 처음에 주잖아요. 그 거기 전투에서 먹으면 아스고어가 막 익숙한 그런 게 난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아스고어의 집에 가 보면은 버터스카치 파이를 만들려고 했었고, 아니 그보다 일단 집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그 뉴 홈에서 그게 다 나오죠.
예, 그 페어랑 뉴 홈이랑 똑같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잠겨있던 방이 누구의 방이었는지 알 수 있죠. 그쵸. 아스고어의 방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아 사실 둘이 전처와 전 남편의 그쵸. 관계였고 그 자식이 아까 뭐, 몬스터들이 얘기해줬던 그 얘기 어떻게 보면 뭐 대충 아 이 세계관이 어떻게 굴러갔었던 거구나를 깨달을 수 있으면서 마지막 전투하죠. 그래서 보면. 어우, 나름 포스 간지인 게, 너에게 줄 자비는 없다라는 듯이, 그, 창으로 자비를 쾅 깨뜨려버리잖아요. 그거 보고, 심쿵.
근데 굉장히 그게 참 묘한 게, 이 자비 버튼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게임 외적 존재잖아요. 그 버튼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버튼을 깨부순다는 것이, 네. 이 처음부터 했지만 이게 제 사이 벽을 깨는 거예요, 사실은. 그 뭐지?
게임 외적 요소를 직접 가작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뭐 그리고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사실 그 토리엘이 진심으로 죽이려는 것보다는 쉬울 수도 있어요. 아닌가?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토리엘이랑 비슷한 느낌의 마법을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토리엘이 약간 비슷한 류?
강화판?
강화판?
저는 거기서 BGM이 굉장히 좋아서.
아, 사내화.
BGM도 캐릭터마다 워낙 다 다르다 보니까.
BGM은 정말 좋았어요. 제가 게임에서 BGM을 좋다고 생각한 게 별로 없었는데, 이 언더테일은 정말
BGM이 하나하나가 주옥 같아.
언다이는 되게 열혈스러운, 따란딴딴딴딴.
파피루스는 좀 개그스럽고.
개그스럽고. 토리엘 같은 경우는 정말 엄마스러운 모성애가 느껴지는
오히려 느낌으로. 토리엘 부금이랑 아즈고 부금이랑 이렇게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근데 있고. 느낌이 또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아스고는 사실 생각해보면 마지막 보스인 것 치곤 또 그럭저럭 할만했어요. 저도 별로 안 죽고 했고.
그래서 별명이 덤디덤이 됐다. 생각보다.
아스고랑 바로 싸우기 전에 이렇게 카피가 나오잖아요. 그때 거기서 나오는 카피가 저는 좀 마음에 들었어요. 확실히.
어떤 거 말이죠?
어떤 거였더라? 이제 여정의 끝이 보인다 하면서 나의 의지가 이렇게
차오른다.
이게 저는
확실히 그 그쵸. 세이브 포인트에 보면은 이 세이브를 한다가 아니라 의지가 차올랐다라고 그쵸,
의지가 충만했다. 언젠간 저 구멍에서 생지가 치즈를 먹으러 그쵸. 나올 것을 알기에 의지가 충만해졌다.
그 의지가 충만해지는 이유도 진짜 별 쓸데없는 것들이 많은데 그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를 들으며 나의 의지는 충만해졌다. 말하고
그리고 태미
쓰레기들 태미 말했다.
의지가 가득 찼다.
거기서조차도 못하냐? 밤송아. 그런 거죠. 세이브 포인트도 그런 좀 요소들이 많아서.
그쵸. 뭐 하여튼 그리고 아스고는 역시 공격 버튼밖에 없기 때문에 공격을 사실 여태껏 한 번도 안 했더라도 거기서는 해야 합니다. 공격을. 그래서
열심히 공격을 하면 사실상 빈사 상태가 된 아스고를 만나게 되고 뭐 여기서 뭐 살려주느냐 죽이느냐의 선택지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음에 갑자기 아스고의 마무리가 끔살당하면서 남은 인간의 영혼을 흡수한 처음에 등장했던 플라위가 등장하면서 사실상 진보스 역할을 하죠.
그쵸.
아스고는 사실상 페이크 보스였고 괜히 덤디덤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이전은 좀 굉장히 그 뭐지 네타 없이 본다면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네,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제 사이벽을 그냥 깨버려요. 대박.
이제 세이브 로드 기능을 다 삭제해버리고
게임이 한번 꺼졌다.
게임도 강제로 한번 꺼버리고
게임을 강제로 끄고 또 실제로 뭐 세이브 파일을 삭제하고 플라이의 공격 패턴 같은 경우에는 그중 일부는 뭐지 자기가 맞으면은 갑자기 그 세이브 이전으로 되돌리는 그쵸. 그런 악랄한 짓도 하고
그리고 전투도 정말 여태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공격을 하죠. 예. 뭐 슉슉슉슉슉슉 지나가.
그러니까 아예 게임 화면 전체가 그게 돼버리는
뭐. 거의 무슨 아케이드 비행기 게임의 그 1945 시리즈 그쵸. 보면 엄청나게 큰 보스 있잖아요. 거의 기극급으로 화면을 꽉 채운 상태로 적이 되는데 그 적은 되게 기괴하게 생겼고
그쵸. 그리고 죽일 수 있는 방 일단 통상 공격으로는 죽일 수도 없습니다.
데미지가 일찍 들어가.
그걸 떠나서 일단 공격 버튼이 없어요. 공격 버튼을 없애버려서.
그래서 반전이라고 한다면 뭐 플라위가 인간의 영혼을 나머지 6개의 영혼을 다 흡수해버린 상태에서 사실상 진보스로 등장을 하고 얘가 그동안 외부의 그런 요소들을 다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방금 말했듯이 뭐 세이브도 못하게 하고 강제로 컴퓨터도 꺼버리고 다시 도전을 하면 또 죽으려고 왔냐고 하면서 나한테 그쵸. 가진 조소를 다 날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도전을 계속하면 보스전에서 보면 그 아까 말했던 6개의 영혼의 색깔에 대응하는 그
그쵸.
오브제들을 먹으면서 체력 회복을 하면서 계속 싸우거든요.
예, 예.
어떻게 보면 그런 각가지 연출들이 전부 다 이 플라비를 죽이기 위해서 6명의 이미 죽어버린 영혼들이 나를 도와주고 그 도움을 받아 이 플라비를 극복한다.
그쵸.
라는 전개로 마지막 보스전이 이뤄지죠. 그래서 되게 악랄한데 워낙 서포팅이 활발해서 예. 또 할만해요.
오히려 저는 보스들한테는 다 한 번씩 죽었는데 얘한테는 죽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겁먹어서 그렇지. 응. 내가 충격 먹고 지레 겁먹어서 그렇지. 의외로 또 쉽게 깨어 워낙 잘 안 죽기도 하고서도
진짜 은근 죽을랑 말랑하면서 안 죽더라.
진짜 말이 의지를 가지면 돼요. 그 뭐지 아무리 맞아도 그
꿋꿋하게 그냥 계속
영웅들이 서포팅을 계속 해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은근 세이브가 한 번씩 돼요. 첫 번째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게임 오버가 돼도 다시 살아나면 첫 번째 영혼을 먹은 그 다음부터 이렇게 게임이 진행이 돼서 제가 거기서 많이 죽어서
네. 저는 한 번도 안 죽고 그 뭐지 깨버려가지고 그거는 못 봤습니다.
네. 뭐 그런 식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깨고 나면 이제 사실상 플라위를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를 것인가. 선택한 다음에 뭐 그 게임의 가장 지상 목표였던 지상으로 올라간다라는 그렇죠. 마지막 선택을 하고 이 상태에서 중간에 노발루트는 워낙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예, 그 내가 그동안 한 행적에 따라서 센스가 전환해서 뭐 앞으로 너가 뭐 그동안 한 행동들 뭐 누구가 살아있어서 누구에 뭐, 대한 근원을 그렇죠. 얘기해주거나 그러고 보니까
네가 이렇게 해서 이 세계야 지하 세계가 이렇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언다인이 죽었으면 파피루스가 내 친구 언다인이 안 보여 이런 말도 하고 그렇죠. 뭐 토리엘이 살아있으면 토리엘이 여왕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엄청 다양한 분기 같지만 약간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파트가 살아있으면 이렇게 다 연결이 되고 없으면 요게 빠지고
정말 다양해요. 그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 애들 간의 캐릭터 간의 관계를 다 그걸 고려해가지고 이 캐릭터가 살고 저 캐릭터가 죽었을 때 그거에 따라
멘트를 다 그렇죠. 준비를 했죠.
하나하나 세세한 게 많아서
그리고 대사도 굉장히 처음에는 뭐 어쩔 수 없었지라든지 아니면 널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너 만나면 죽여버린다라든지
그렇죠, 많고.
너가 여기 와서 깽판 친 덕분에 여기는 엉망진창이 됐어 이런 표현도 쓰고
널 죽이러 갈 거야까지 아니면 뭐 아예 그냥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과 뉘앙스까지 다
그렇죠.
이렇게 다양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노멀 루트이자 1회차 루트이기도 해요. 그렇죠. 1회차에서는 오직 이 방법만 되기 때문에.
예, 정말 트루 그렇죠. 엔딩을 보기 위해서는 이건 안 되죠.
이거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머리를 잘 쓴 게 사실상 이 게임을 정말 그냥 순수하게 즐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첫 번째 게임을 해보고 나면 아, 내가 다음 게임 할 때는 좀 애들을 안 죽이면서 게임을 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성을 1회차 내내 지지시키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그런 주지를 바꿔서 2회차를 시작했을 때 우리들이 노리는 목표는 아까 말했던 뭐 주요 캐릭터 토리엘
예.
그리고 붐브로 그러니까 예. 파피루스죠 사실상 센즈는 그렇죠. 죽을 일이 없으니까 파피루스
예. 언다인.
언다인 그리고 메카톤을 비롯한 메타톤과 알피스
그냥 사실상 다죠 다
전부 다
다죠.
불사비
머펫은 일단 친구 요 리스트에는 안 들어가죠
그런가요?
그나마 아까
보라색 태미도 안 들어갑니다. 태미.
네, 이런 애들은 그나마 좀 덜 들어가는데 확실하게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는 좀 레귤러 캐릭터들은 확실하게 살려야 되고 그리고 주변 잡몹들도 살려야 된다라는 걸 인식하고 2회차 플레이를 하게 되면 가는 게 바로 이 게임.